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 테이블 코인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좀 사용자가 이제 맡긴 달러를 대부분 이제 미국 단기 국채를 사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요.
악권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 코스피 대폭락의 날.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진짜
네, 식은땀이 날 정도예요.
저는 웃음밖에 안 나더군요. 이게
아.
뭐야 이게. 왜 우리만. 아니, 미국이 이란을 때렸는데 왜 우리가 폭락을 하고 있는 거야
거의
이게.
한국이 전쟁 난 수준으로.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빠져있는 코인 얘기를 오늘 한정훈
네,
기자가
맞아요.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새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이따가 이제 코인 관련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규제 얘기를 한정 기자가
네.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증거는 없습니다.
네.
증거는 없는데 냄새가 진동을 해.
무슨 냄새요?
코인 거래소들이 돈이 많아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네.
일종의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닌 일종의 도박장이
네.
이제 코인 거래소잖아요. 그리고 이걸 합법화를 이제 시키는 제도화를 시키고 있는 건데 근데 제도화를 시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업자들이 내가 나에게 라이센스를 달라
맞아요.
라고 요구를 하고
네.
있는 거고 정부에서는 공공성 있는 인프라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게 줄수 없다 라고 지금 맞서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로비가
아,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관련 기사들도 막 쏟아져 나오는 건가요?
톤이 막 있죠, 느낌이.
네.
그리고 국회도 장난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정책이 나올 때쯤 되면 대충 슬금슬금 해가지고 분위기가 좀 잡히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아, 네, 지금 안 그래도 뭐 관련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좀, 너무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좁히는 게
느낌이더라고요.
불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그 찌라시 도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이렇게 험담이 막 돌길래
네.
그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아좀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상자산 것들이다. 이 거래소 쪽에서
네.
뭐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분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한 험담이 막 돌고. 근데 뭐 그럴 일은
네.
없겠지만 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낙마를 시킨다? 그러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소들이 사활을 걸고
네.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을 좀 깔고 보시면 기사를 읽으실 때 조금
꿀팁입니다.
꿀팁이 될
꿀팁.
겁니다.
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는 일단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일단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미국에서 추진도 많이 하고, 한국도 그거를 따라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금융사나 아니면 거래소나, 그다음 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퉈서 좀 경쟁하듯이 하는 게 굉장히 큰데요. 일단 제가 기본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뭐 코인 많이 하실 거고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딱 나왔을 때 이게 뭐냐 하면서 또 많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일단 가격 변동성을 좀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 자산이라고 볼수 있고요. 일단 법정화폐의 가치를 연동한 이제 디지털 토큰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를 저희가 많이 알고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이제 하루에도 가격이 몇십 퍼센트씩 왔다 갔다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1대1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적다. 그래서 좀 금융권 에서 많이 사용을 하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이제 송금하고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많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네.
아니 돈을 보내면 되지 왜 굳이 코인을 보내냐?
네.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우리나라가 워낙 금융 선진국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좀 해외의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국제 송금 같은 걸
네.
하면은 저그 얘기 들었어요. 김정은 씨에게는 돈을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게 탤런트 김정은 씨한테 돈을 보내도 걸려요. 이게 수많은 절차들이 중간에 껴있기
네,
때문에
그쵸.
만약에 돈이 안 보내지잖아요? 연락도 안 해줘요. 제가 예전에 홍콩에서 돈 받을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돈이 안 와요. 그래갖고 안 와가지고 왜안 오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보냈대요. 그래갖고 한참 찾았는데, 아, 얘안 왔으면 안 왔다고 얘기라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안 해줘요. 그래갖고 왜 그런가 봤더니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그랬대요. 그러면 돈을 보낸 사람한테 돈이 안 갔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은행이 다르고 국제거래가 되면은 거기가 브랭크가 생겨요.
맞아요.
그래갖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으로 하면은 좀더 편하게 할수 있다.
네,
이게 뭐
그쵸.
스테이블 코인의 해외
네, 뭐
결제의
중간에
이점이죠.
수수료 문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디지털 화폐로 하면은 좀 많이 그런 걸 간편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국세청 최근에 그 가상자산 탈취 사고 났었잖아요. 예, 예. 그런 사건이나 아니면은 지금 51% 지분 규제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금융권에서 아니면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많이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국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좀 사용자가 이제 맡긴 달러를 대부분 이제 미국 단기 국채를 사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요. 표를 보시면은 24년도부터 미국 국채 이자 부담이 국방비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2025년에 미국 국채 이자 비용이 이제 9,700억 달러 그리고 국방비가 약 9,17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게 지금 한 600억 달러가 이자 비용이 더 높아요. 근데 이게 2024년부터 지금 역전을
국방비면은 네.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국방비 제일 많이 쓰는 나라인데
네, 그렇죠.
그거보다 이자 내는 돈이 더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24년부터 역전을 한 상태고 600억 달러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격차가 지금 점점 더 벌어질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전체의 정부 지출의 약 14% 정도 된다고 하고 GDP의 3.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금액인데 이게 이제 이자 부담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를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조금 보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네. 해가지고 미국이 불안한 거지.
그렇죠.
그래갖고 이 미국채 발행이 잘 안 돼서 네. 국채를 사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옛날에는 중국이 많이 맞아요. 사줬는데 이거를 국채를 누구한테 팔까? 그러다가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러면은 이거 코인 만들 때 거기 연동된 국채를 사야 되니까 네. 새로운 국채 수요를 그러니까 빚이 많아가지고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러니까 네네네. 얘한테 돈을 빌려주자 그쵸. 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중국도 자체적으로 그 CBDC라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제가 CBDC에 관련된 얘기는 작년에 압권에서 다뤘었는데 그 중국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달러를 이제 많이 안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미국 정부가 그 CBDC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이유도 민간 기업이 좀 발행하면 정부 규제가 워낙 빠르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정부 주도보다는 그 이거를 활용해서 민간이 하면은 훨씬 빠른 속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디지털 결제 표준을 좀 먼저 선점하겠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국내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 동맹도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이 먼저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이거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해보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동맹은 은행에서 준비금이나 신뢰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에서는 유통을 막고 또 핀테크에서는 결제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곳에 이 세 곳에서 조금 결합해서 서비스를 붙이는 이런 구조로 지금 동맹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한금융이나 아니면 하나금융,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좀 굴지의 기업들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미 국내 무역에서 한 10에서 15%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해야 될 결제 금액 그 결제 거래가 아니라 이제 하고 있는 하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추진되는 그런 결제 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많이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또 관련 플랫폼을 좀 선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각 은행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맹을 해서 좀 결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도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은 누군가 그 코인을 써줘야 되니까 네. 일단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땡겨요.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땡겨요를 할 때 신한은행에서 발행했던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제 은행들이 그걸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두나무하고 네이버가 손을 잡았던 네. 것도 두나무가 거래소라 그러면은 이거를 네이버페이와 관련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같이 하는 네. 그런 구조였던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분들을 만났는데 거기가 옛날 대우인터예요. 종합상사. 네. 그러니까 막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송금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국가도 많고 뭐 거래도 많고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무역 상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수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수요가 있어도 누군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은행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군요.
근데 이제 플랫폼들이랑 같이 하면은 사실 동맹이다 보니까 뭐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또 같이 결합하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사고 당시에 파급력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발생한 그 국세청 사건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조금 연관성이 없긴 합니다. 네. 직접적으로는 연관성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코인에 대해서 그 금융
자산으로 볼 수 있냐?
네, 일단 금융 자산으로는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이 가상자산의 이런 기술적인 거를 좀 기술적으로 많이 잘 다룰 수 있느냐를 가장 크게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국세청 해킹 사건 좀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 사건부터 좀 설명해
일단
주시죠.
일단 먼저 좀 일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국세청이 채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 에 대해서 그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뿌렸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보도자료 내에서 그 지갑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이라는 그 문구가 담긴 사진을 그대로 원본을 이제 노출한 거죠. 근데 예. 사실 이거는 좀 많이 이제 치명적인 실수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비밀번호 패스워드 그냥 써놓은 거라고
네, 맞습니다. 예. 그냥 그거를 그대로 노출을 한 건데 이걸 노출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보도자료를 본 해킹하는 이제 해커가 그걸 해킹을 한 거죠. 그래서 해킹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간 거지.
아, 그렇죠.
다 써놨으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아, 저는 예쁜 쓰레기를 주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냥 이렇게 주웠는데 사건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좀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바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해서 이제 다시 돌려놨는데 2시간 만에 다른 분이 이제 해킹을 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 공개가 되니까 네. 뭐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빼갔는데 네. 마음이 좀 걸리고 좀 처벌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다시 넣어놨고
맞아요.
근데 아이디 패스워드는 이미 공개가 돼 있었는데 네. 최소한 바꾸기라도 해놨어 네. 아니 뭐 바꾸는 건 안 되겠지만 뭔가 조치를 취해놨어야 네. 되는데 그걸 안 취하니까 다른 아이디 패스워드 본 사람이 가져갔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2시간 만에 다시 탈취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사실 국가기관조차 이런 가상자산의 핵심 보안 요소를 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 콜드 월렛 USB라는 거를 좀 단순한 압류 물품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보완하고 대응해야 될지를 생각을 안 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은 역시나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아니, 가상자산이 위험한 게 아니라 이건 국세청이 위험한
맞아요.
거지.
근데 국세청이 좀 잘못했는데 어쨌든 국세청 입장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술적 적격성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얼마 전에 이 얘기 들었는데 이게 네. JTBC 단독 보도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거 해킹은 아니지. 뭐 비밀번호 쳐서 들어가서 네. 돈 빼갔던 사람이 이거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신고했잖아요.
네.
그리고 JTBC에다 제보까지 했다 그러더라고.
그 사건 반장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 내가 이거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라고 네. 해서 언론사에다 제보를 해가지고 JTBC가 단독 보도를
네.
했었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법적으로나 아니면 기술적인 수단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아직 좀 제한적이다 이러면서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규제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가 된 거고요.
규제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사건이긴 한데 네. 그 관본권 띠지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네.
관본권을 압수를 했는데 거기에 띠지를 띄워도 되냐 안 되냐 막 이거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네.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현금 따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압수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이 있어요.
네.
근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아직 제도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얘를 압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격 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지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제도화가 안돼 있으니까. 심지어 얼마나 제도화, 아니 이거는 제도화에 앞서서 아예 상식의 문제인데
그쵸.
아이디 패스워드를 올려놓으면 안
네.
된다라는 거는 어쩌면 상식인데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또 공개를 했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가 안돼 있다 보니까 지침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가상자산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요소가 또 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 스테이블 코인이랑 같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더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입을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이 유출되거나 그러면 이제 시장 신뢰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투자자들이 뭐 대량 환매를 요구를 하면 준비금이 빠르게 줄어들게 되고, 또 은행은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금융시장에 좀 전반적으로 불안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달 9일에 디지털 자산 시장과 금융업권 간의 이제 협력 확대 시사점을 보고서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좀 살펴봤는데, 일단 보고서에서 말을 하는 거는 전통 금융회사랑 가상자산 간의 이제 좀 연계성이 확대될 경우에 리스크가 전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금융 안정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내용을 담았는데, 일단은 가장 크게 코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일단 연쇄적으로 따다닥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코인런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100이 있으면
네.
100에 해당하는 돈이 1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꼭 현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진 않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만약에 뭐다 와서 돌려달라 그랬을 때 얘가 다 나가버린다거나
네.
아니면 얘를 아직 원화로 바꾸지 못한 상황에서 되게 되면은 런이 생겨서 부도가 날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위험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해킹 사건이, 사이버 사건이 이제 발생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24시간 거래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좀 자산이 유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네.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뭐 발행하는데 뭐 자본금이 50억 원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네.
아니 50억 원 가지고 무슨 은행을 만드냐고.
그쵸.
은행은 제일 기본적인 자본금이 2,500억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50억이면 그 동네에서 그냥 뭐좀 자산가라는 사람들이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국회에서 이렇게 가상자산에 대해서 푸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이게 그때 선거철이고 뭐 그래서
네.
그랬나. 청년들은 뭐 그런 거다 좋아하나? 그래갖고 그거를 뭐 50억이라 그러길래 아니
네.
이거 너무 금융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코인에 대해서도 많이 몰라서
에이
그런 게 있지
그뭐
않아요?
그래봐야 뭐 작년 정도밖에
아,
안
그래요?
되는데. 예.
네. 어쨌든 이게 아직 제도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가볍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금융연구원 이 보고서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는 정책 대안을 좀 선제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일단 뭐 지급 결제 네트워크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인한 충격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뭐 서킷 브레이커 기능을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 상황 시에 환매에 대한 속도를 좀 낮추자, 이런 방안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규제 좀 패러다임에 가장 크게 부딪히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는 그51%그 규제거든요.
지분 소유 구조.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국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나 아니면은 통화 주권 보호를 위해서 은행 지분의 과반 이상, 51% 이상을 보유한 이 컨소시엄만이 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의 51%는 은행권이 가져가야
네,
된다.
은행권이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일단은 적어도 도입 초기에는 금융 안정도 있고 좀 규제 형평성을 위해서는 은행권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빅테크 같은 민간 사업이 가져갈 경우에 화폐 발행권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제 시스템의 공공성이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공공재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면 핀테크 업계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런 규제가 갈라파고스적 규제다. 왜냐하면 은행의 51%가 굉장히 과하게 측정된 건데,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미 그 민간 업체들이 다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외국에서는 좀 이미 발행을 허용을 하고 사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거에 좀 강화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뭐 갈라파고스라고 해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민간은 발행도 못하게 하는데.
아니, 중국은 이제 논외라고 이제 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은행에 51% 지분을 강제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51% 룰을 작용을 하려면 최소 4개 이상의 은행이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비금융사들의 지분이 15%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4개 이상의 은행이 이제 결합을 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은행권에 대한 이제 특례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금산분리 원칙을 많이 좀 흔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정치적으로 굉장히 합의된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없어서 오늘도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이
것
은행권 지분
같습니다.
가지는 부분에 대한 비판 기사가 많죠.
네, 맞습니다.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일 안 봐도 비디오라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어떤 컨셉이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국가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국제통화, 그러니까
네.
원화의 스테이블화, 스테이블 코인화를 하려 그랬을 때 국가 인프라로서 기능을 하려면은 이제 금융권의 안정성이 필요해요. 근데 은행에다 그냥 줘버리면은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은행에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은행에다 이렇게 줘버리면 은행은 진짜 고루해. 그러니까 혁신성에 대해서 다 없애버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타협안으로서 정부안이 은행을 51% 가져가는 안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국거래소 있잖아요.
네.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가 사실은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주주예요. 근데 미국이나 그 다른 나라들 보면은 거래소는 원래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위 산하기관처럼 돼 있어요.
아, 그쵸.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미국은 그럼 거래소가 민간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가? 근데 사실
그건
그렇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뭐 거래 수수료가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 품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럼 꼭 그렇게 민간이 국가 금융 인프라를 꼭 민간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 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그 정부 포지션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상자산을 다루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좀 그래도 좀 그립감을 잡을 수 있는 은행권 지분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는 것 같고,
네.
나머지 가상자산 그 거래소나 이제 그쪽에서는 아니 내가 하면 되는데
그쵸.
왜 그걸
네.
굳이 은행을 같이 껴갖고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대주주 지분율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거래소.
네, 맞아요. 거래소에 대한 건데, 이제 정부랑 국회가 2024년 7월에 그 1단계를 했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1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과 유통 전반을 규율하는 2단계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법적 성격을 좀 어떻게 규제를 하고, 이런 거래소의 지배 규조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정부가 이제 가상 자산 거래소의 제도권에 이제 들어오면은 공공 인프라 성격을 띠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배 구조를 이제 개선해서 대주주 지분을 15에서 20% 이제 올리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15에서 20%로 제한을 하는
네,
거죠.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빗썸이나 대형 그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 규제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5대 거래소 최대 지주 그 비율을 보면은 빗썸이 70%대고, 코빗이나 뭐 스트리미 같은 곳이 60%대고, 코인원이 지금 50%대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 20%를 제한을 한다면 나머지는 이제 강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그 사유재산 보호라는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위반하는 상황이거든요.
아, 이게 코인한테 로비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저도 이 뭐 반대 여론이나 뭐 이거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네.
사실 이게 저는 또 이 측면도 맞다고 사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어쨌든 사기업의 지분을 사후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주주 자본주의 원칙이 위배되면 어쨌든 위헌 소재 위험도 있어서 좀 이런 거는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반대 반론을 하자면
네.
원래 금융권에서 지분 제한하는 게 네.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일반 기업에서는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금융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론스타라든지 거기가 뭐 하나금융 지분 매각할 때
네.
강제 매각 시켰잖아요. 9.9% 이상 되면 매각해야 된다. 이게 워낙 자연스럽게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9.9% 넘어가면 매각을 하도록
네.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있습니다. 이게 사유재산 침해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래소들이 되게 싫어할 건데 그러니까 내가 불법 도박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국가가 공인 도박장을 만들기로 했어.
네.
그러면은 그 공인 도박장을 만들었을 때 그 사설 도박장 업자에게 꼭 그 라이센스를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닐 수도
네,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사설로 막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국가가 이제 한국 거래소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꼭 그 전에 있던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를 소유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네.
국가가 제도화 속도가 늦어서 미비한 그 틈에서
네.
그 틈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 국가가 제도화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소들에서는 지금 그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고
네.
그리고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전에 그 해시드라는 가상자산 회사에
네네.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어떤 라이센스를 안 주면서 해시드 전 직장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금 입장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예.
그렇다 해서 규제가 안 된다고 해서 안 올 미래는 아니잖아요.
예.
무조건 올 미래인데 왜냐하면 이제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2주 전에 관련된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 거기서도 이제 에이전트 뭐 커머스나 아니면 에이전트나 커머스를 많이 할 때 그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이용이 될 거란 말이죠. 사용이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26년부터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많이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긴 하지만 알고 있어야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많이 시장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좀, 의견들을 네. 보니까 최승재 교수님은
네.
사전적 진입 규제, 재산권 침해 우려, 건전성 책임 강화 대안 존재.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쵸.
최상재
네.
교수님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이분도 이전에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네.
참 멋있는 분입니다. 뭐 저랑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다르지만
네.
그리고 이제 차상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체계를 차용 조정해서 해결할 문제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입법 지연 답습 끊어약 적극적 규제 샌드박스 활용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기는
네.
있네요. 근데 이 문제는
네.
제가 보기에는 결론을 내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네.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 그 이권을 줄 것이냐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이권을 줄 거냐 아니면 그 이권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공공으로 넘길 거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은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 이래서 제도가 필요한 거고 권력이 필요한 거고 이제 법 제도 절차가 있는 거니까
네.
제도를 만드는 거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건 제가 보기에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얘기를 잘 안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셔도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얘기들이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의 정부가 속도를 내는 건 지분 제한을 하는 쪽으로 속도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를 왜 모르겠어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그 라이센스 있는 그 부분들을 왜 넘겨야 되는 명분이 뭔지라고 하면은 뭘까요? 재산권 침해? 나 이전까지 내가
네,
돈 벌고
그쵸.
있었으니까 나한테
네.
라이센스는 내 거다?
네.
글쎄요. 저는 그 건설도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게 말씀한.
설득됐습니까? 네. 토론이 약간... 됩니까, 그럼?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근데 워낙 큰 돈이 걸려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거를 함부로. 그러니까 국회 의원들이 뭐 돈을 받아서 그렇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업계가 이미 이제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지분 제한을 하는 거라 의사결정하기가 이게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표도 신경을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한 기자 얘기대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 모르겠습니다. 빨리 처리하려 그러면은 좀 강제적인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게 디지털 그 자산 기본법이 작년 말에 이미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늦어져서 지금 올해 3월인데 해서 좀 더 걸리겠죠. 시간이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결단이 남은 것 같아요. 결단.
결단. 네. 네.
이거는 뭐 안두 다 나와 있고 정부안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도 정부안이라는 게 아직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안을 공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해놨어요. 원래 정부안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같은 경우는 정부안 못 내놓게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은행권도 그렇고 다른 거래소도 그렇고 앞다퉈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결제 시스템을 누가 좀 가져가느냐가 제일 큰 관건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동맹은 은행권에서는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엄청난 거대한 이런 패권 전쟁에 좀 전초전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참 가상자산 관련한 얘기들이 참 이제 앞으로 좀 틀이 좀 잡혀야 될 거예요. 네. 언제까지 이거를 쉬쉬하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응가가 있는데 네. 이거를 치울 거냐 갖다 쓸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 판단을 계속 좀 유보했어요. 그리고 신문지 덮어놓고 네. 냄새나다 소리만 지금 계속하고 네. 있는 건데 뭔가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서 네. 가상자산 관련한 부분들도 공적으로 제도화하고 여기 관련된 기술들도 정당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를 할 수 있는 용기. 원래 그러라고 정부가 있고 그러라고 국회가 있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조정하라고.
예. 사실 저희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결론은 안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앞으로도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긴 해요.
제 마음의 결론은 네. 저는 지분 제한 해야 된다. 이제 해야 된다고. 네. 아, 심지어 저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장을 하게 되면 그 회사는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사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분율만 좀 높으면 자기가 오너인 줄 알아. 그래갖고 이 가상자산 거래소 같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을 마치 이게 사유재산, 그러니까 지분 빼고 나면은 사실 그렇지도 않을 건데 그런 식의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네. 이 부분들은 좀 공공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건 제 의견이고.
네. 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이제 저도 취재하다가 네. 경영 책임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한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말씀을 좀 드렸던 네. 이유가 이 이슈가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슈다 보니까 언론에 나온 내용들도 좀 봐야 돼요. 이걸 맞아요. 약간 스크리닝을 네. 해서 아 이런 관점이 있는 이유가 좀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가상자산 관련한 뉴스를 보시면 오늘 방송 보시고서 네. 가상자산 관련한 뉴스를 보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권이었습니다.